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는 특별히 기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된 이유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지까지 카메라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쉬마에 대해서 볼 것이며 이 쉬마는 고 기도로 히브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기도이고 패스터 레인이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린 매우 부서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서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헤스카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엉망된 이스라엘을 보고 왕은 성의 경배와 기도를 새롭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라가 부서졌을 때는 왕의 대답은 하나님께 다시 가자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이 성당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서진 이상한 세상, TV에서도 이상한 장면, 뉴스에서도 싸우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부서진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서진 세상에 우리를 구해내시고 나라를 구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의가 주님께 집중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통해 변함과 기쁨이 이 부서진 세상에서 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레인이고 저는 여기 비버튼 4 교회의 청소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마 시리즈 2주째인데 저번에 브랜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 오늘은 마음을 다해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 브랜 목사님은 정말로 강력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쉬마의 이 시리즈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하지 못하셨으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브랜 목사님은 우리에게 고대 히브리언들이 소중히 여기는 기도인 쉬마 자체를 소개했으며 신명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브라 목사님이 이 단어 쉬마는 우리가 번역하면 듣는다 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크게 듣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청과 순종의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온 마음을 다해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혼, 마음 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우리의 지배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하지 않는 일종의 정적인 일이라고 믿도록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아하바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통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사랑은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인들은 심장이 몸 전체의 피를 펌핑하는 신체 기관 이상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은 사람의 욕망, 자신의 갈망의 진원지 표현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실제로 파괴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지배적인 문화에서는 그렇게 흑백이 아닙니다. 서양에 사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음은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을 사용하여 온갖 종류의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번 주엔 브레 목사님이 감자튀김을 좋아한다는 인간의 형상을 언급했습니다. 저 또한 감자튀김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 자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이기적인 시나리오에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고 우리의 개인적 이야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독특하고 소중한 공헌을 받아들이고 제가 가장 진실성 있고 통합된 자아일 때 삶이 훨씬 더 좋고 더 즐겁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에게는 두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타락한 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하고 깨어진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원하는 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부활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는 저의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은 희망과 미래, 새로운 인류, 저의 참되고 완전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여기서 긴장은 제가 아직 완전히 그 사람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영원히 제가 이곳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랜디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더 이상 내가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제 모습이 어떤 마음을 듣겠습니까? 제 욕망입니까? 그리고 제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17장 예언자 에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속이다. 그리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속이다. 그리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온 마음을 다해 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기만적이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심오한 기독교 사상가인 작가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니아 연기 책이라는 시리즈로 그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브렌 목사님은 우리 욕망이 밝힐 수 있다는 혁명적인 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니아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혁신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자튀김을 갈망하지만 샐러드를 먹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망을 주는 더 많은 삶으로 우리를 제자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가능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현재의 세속적 기후, 변화의 틀은 진화론적인 인본주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특히 2001년 공상과학소설에서 우주 오디세이, 성간, 스타트랙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트릭 스튜어가든 경이 연기한 캡틴 피카드, 그의 사악한 클론에게 주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 대한 이 깨진 반사에 대해 설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장 피가를 좋아하고 패트릭의 거대한 팬이지만 하지만 그의 말이 완전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 진화론적 인본주의 뒤에 심리는 인간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유토피아에 달성하기 위해 진화될 것이라고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낙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진정한 낙원,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항상 의도했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평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집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재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 요한에서 이렇게 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끌립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말하길 죄는 단순히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네, 죄는 우리의 자신 방식으로 하는 행동과 선과 악을 가장 잘 안다는 결정, 반란의 정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방식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악의 탑, 바빌론, 그리고 인간의 반란, 스스로 만든 성취,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죄가 저질러졌을 때 동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살펴보면 인간이 이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은 인간이 그가 확립한 사랑의 관계, 신뢰, 애정과는 별개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십니다. 서구 세계에서 우리는 생각과 의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이성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힘쓰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지를 형성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할 것 이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방향을 잡는 자동 조종 장치와 같습니다. 라고 제임스 카미스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됩니다. 성경엔 예수님이 말씀하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그분과의 관계,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할 때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포도나무에 접붙여야만 기쁨과 순종과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일은 소속된 곳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6일에 창조되어 7일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첫 번째 하루 종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들의 소개는 안식일, 그의 창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속의 장소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흘러나옵니다. 이 대본을 뒤집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아버지의 승인과 애정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두 형제의 비유에서 책임감 있는 형은 반항적인 동생이 아버지의 애정을 잡는다는 사실을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그에게 했던 모든 일과 그가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외친 후에 아버지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형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속임수에 빠질 때 우리의 삶은 관계에서 진정한 변화와 화해가 아니라 죄의 관리에 관한 것에 됩니다. 네, 죄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윌러는 그 책 The Divine Conspiracy에서 이렇게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보다는 우리의 죄를 관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죄 관리, 두 번째로 도덕성의 죄 관리. 정의의 죄 관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보고 불의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도덕성의 죄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고 얼마나 화를 안 내고 얼마나 성욕이 올바른지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내 밑에 있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내가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자기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명령과 경건한 삶에 대한 명령은 참되고 선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이 법칙의 성취, 결실, 전체론적 본질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법은 가늠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의 정욕이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럼 또 누군가를 인간의 영혼이 아닌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또 다르게 한 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법도 위대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있는 증오가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에서 사람을 비하합니까? 당신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적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고 하십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창조주 신의 사랑과 애정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 제가 가장 유능한 승무원과 함께 가장 강력한 배를 가질 수 있지만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나는 가장 강한 의지와 가장 단련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는 욕망을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낙담할 때 시편 37편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구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첫 구절 시편 3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욕망을 주는 법을 배웠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싶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찾고 싶으면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잊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들에게서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임을 바라십니다. 브렛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분별되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들 안에 새로운 영을 넣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돌의 심장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육신의 심장을 주겠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당신에게 새로운 영을 넣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돌의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살의 마음을 주겠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시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것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고 순종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기 힘들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주님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통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계명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이 서로 사랑하는라는 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바벨탑을 짓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믿었다가 정상에 도착하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배는 작동하는 나침반 없이는 쓸모없게 됩니다.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 없이는 낙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것보다 낫고 그분의 계획과 의도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의 습관과 패턴이 너무 뿌리 깊고 확립되어 빠져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도 음식을 먹었고 음식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의 방식을 대신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필요를 충족하려고 했습니다. 문제의 진실은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습관과 악으로 씨름할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때조차 항상 다시 바퀴를 잡을 기회를 기다리는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악한 욕망에서 벗어난 부활된 육체의 희망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앞서 신명기에서 읽었듯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기만적이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영적 양성 훈련에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영적 수양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연습해온 도움이 되는 리듬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성 훈련을 할 때 최악의 형태로 우리는 우리 경건한 체크리스트를 일부가 되는 종교적 관습이 될 수 있으며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을 얻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의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공간 역할을 하는 생명을 주는 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공간을 만드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규율. 24시간 동안 말하지 않는,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을, 연습을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봤을 때 저는 말하지 않는 동안 제 불안성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지 않는 동안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저에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시작했고 저의 의지, 저의 생각, 저 목소리를 제 삶에 강요하기 위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연습은 쉐마, 그 기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쉐마, 듣고 순종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의 예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불편함을 유발하고 만족할 수 없는 식욕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사람입니다.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편함 속에서도 저와 함께 계심을 상기시켜 줄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이 계속 움직이고 말하고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목적과 의미 있는 업무는 휴식과 관계의 장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행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는 별도로 좋은 영적 습관을 세우면 종교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종교는 인간의 영원한 독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변화는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안식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훈련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이 실용적인 공간을 주면 우리의 반응은 개혁됩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의 관계, 적, 고립, 스트레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에게 더 화를 내고 제 인내심이 얇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말씀하시길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숙면을 취하고 배부른 것만 필요하다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어진 의도적인 공간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행동은 반응의 순간에서 사랑의 반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반응이 내 반응이 될 때까지 그 공간을 만드십시오. 무술 예술을 보십시오. 뒤집어지고 넘어집니다. 저는 내 반사작용, 넘어지는 느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부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지금 누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사, 부활을 통해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우주의 신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당신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이 편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갑자기 고통을 덜 느끼게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돌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방식이 여러분의 번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오늘 여기에 있거나 온라인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공허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얻는 필요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수한 기쁨에서 태어난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마치 집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의도했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오늘 여기에 오랫동안 교회 안팎에 있었던 우리 중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관리의 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행동했다면 그것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생각이 아닙니다. 진실은 사람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이며 그는 무엇보다도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잇기를 원하십니다.